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중세기가 많은 역사가들에게는 암흑시대로 불려지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활발했던 분야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 토론이 이 당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다음과 같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한 그룹은 아담이 죄를 지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을 거라 주장합니다. 다른 그룹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끝없는 논쟁이 펼쳐졌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답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야 될 줄로 압니다. 존 시라는 영성가는 주님은 인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오셨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어떤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가지고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때로는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이 세상은 fine.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애드벤트리스의 첫 번째 촛불이 켜진과 아울러 우리 대강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대강절의 메시지는 이 촛불이 주는 메시지는 fine, no matter what.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은 괜찮아.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 성경에 이 메시지가 있음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미국 원주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배운 체로키 원주민인 베어시가 성경 말씀을 배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책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백인들은 이런 좋은 책을 그토록 오래 갖고 있었는데 왜 나아지는 흔적은 보이지 않죠? 아주 가시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시라고?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날로 더 나아지기 위함일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흠과 티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물론 완전치는 않을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이 대강절을 보내야 더 나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 두 분의 삶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리아와 엘리사벳 모두 듣는 사람들,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은 들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의 집을 방문하는데 갑자기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아니지만 바로 그전 배경을 보면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처녀의 몸인데도 아들을 낳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울러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배웠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죠. 마리아는 갑자기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벳과는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아서 엘리사벳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구주의 어머니가 이미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었을까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얼핏 들으면 엘리사벳은 이미 자기의 친족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리 알려주었어야 합니다. 사실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것을 천사를 통해서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때는 이메일이나 전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친척을 통해서 알려줬을 리도 만무고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말한 사람이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온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엘리사벳도 미리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4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뱃속의 아이인 세례 요한이 뛰놀았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41절인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 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사건이 연거푸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습니다. 아기는 뱃속에서 듣고 뛰어놉니다. 성령 충만함이 엘리사벳에게 임합니다. 그 순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구주의 어머니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듣는 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저자 누가는 은연 중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누가가 얼마나 들음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도 듣는 귀가 있었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이 말보다 더 다른 숨은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벙어리 남편과 지난 5개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을 더 참고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말 못하게 된 배우자와 사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들어서 입덧도 무지 심했을 텐데 말입니다. 남편이 벙어리가 된 이유 잘 아시죠?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의 직무를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자기도 늙고 아내도 나이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리가 된 사가랴를 인간적으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은 누구보다도 들을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아마 이후 엘리사벳은 결심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리라. 그러던 차인데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듣는 자였음을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저 쉽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의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엘리사벳의 몸 안에 있는 세례요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누가는 대강절은 들을 줄 아는 자들에게 찾아옴을 알리고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면 듣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벙어리가 됩니다. 요즘 우리 신학 내지 목회학에서도 이제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행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듣는 것이라고 해요. 보통 70%의 시간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사용하는데 그 중에 9%는 쓰는데 글을 쓰는데 16%는 읽는데 30%는 말하는데 나머지 45%가 듣는데 사용한다. 자, 깨어있는 시간 70%를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인 45%를 듣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거의 35%가 듣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기를 잘한다면 기적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들에게 기적이 임하니까. 영어로 듣다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hear, H-E-A-R, 또 하나는 listen.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은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ear는 그야말로 소리를 귀로 듣는 것, listen은 귀로 들으면서 그 안에 담긴 뜻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저녁 시간에 한 방에서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순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소리를 내보내면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는 테스트를 하는 프로였습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낮고 높은 것을 잘 듣고 나이가 들수록 들을 수 있는 폭이 작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데시벨이 되니 제일 먼저 안 들리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끝까지 들을 수 있었던 친구가 준석이. 이건 바로 히어링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대강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강절과 상관이 있는 것은 리스닝입니다. 영어 단어 리슨에 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도 hear, 듣는다.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o wait in suspense.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리는 것. 스릴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강절의 드름일 줄로 압니다. 대강절의 드름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대감을 안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대감을 안고 들을 때 대충 들을 수 있을까요? 혼을 다하여 듣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무언가를 발견한 적이 없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무언가를 발견한 적이 없다. 이성적인 사고는 히어링에 가깝습니다. 히어링으로 세상 자료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 물론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데는 거리가 멉니다. 리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공헌을 합니다. 발견하거나 발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은 히어링을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면 그는 특유의 리스닝 때문에 그는 공헌을 했습니다. 얼마 전 인도자 교육에서 노회 소식지에서 나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질 스태포드라는 분이 리스닝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분은 자기 동생에게부터 그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동생은 신체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설상가상으로 어릴 때 화상까지 입어서 말하는 부위가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59세까지 살게 됩니다. 동생과 생활할 때 지금까지 가장 큰 과제가 그의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종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동생은 때로는 역정을 내기 일보 직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언니는 또 말한다고 합니다. I am ready to listen. 언니는 다시금 혼을 다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별의별 소문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더 요란한 소리가 세상을 들끓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리스너들은 모든 소리를 걸러냅니다. 모든 소리 안에서 가장 오래 조용하게 들리는 메시지만을 듣습니다. Fine, no matter what. 대강절의 들음은 복잡한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잘 들리지 않는 아기 예수를 향해서 외치는 것일 줄로 압니다. Baby Jesus, I am ready to listen. 처음에 배어라는 원주민이 왜 그렇게 백인들에게 좋은 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아지는 게 없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문화는 히어링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리스닝이 없어져가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리스너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짐을 믿고 듣는 자들입니다. 이때 리스닝은 시작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앞으로 4주간 동안 대강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조용히 아기 예수에게 말하는 여유를 가지십시다. I am ready to listen. 처음에는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앞에 서 있으십시다. 언젠가 들릴 것입니다. Fine. No matter what. 아기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는 오셨고 지금 함께 계시고 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소리를 함께 들으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사막에 사는 수도사가 제자에게 사막에 꽂아있는 막대기에 매일 물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의 근원이 멀리 있어서 밤마다 멀리 물을 기르러 갔다 오곤 하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물을 준 것입니다. 어느 날 막대기에 꽃이 피었습니다. 수도승들이 모여서 막대기 주위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막대기를 생각하며 순종의 열매라는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제자는 엉뚱한 수도사의 말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받았습니다. 기적의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사실 나이 많은 엘리자벳이 아기를 가진다는 것도 마른 막대기가 꽃이 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구주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도 기적의 꽃이 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인 자기들에게 물까지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의 꽃이 핀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말구유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외치십시다. I am ready to listen. 이때 세상은 너무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온통 기적의 꽃밭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꽃이 언제 필지는 어디서 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피고야 말 것입니다. 꽃이 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함께 물을 주십시다. 우리 세대가 아니면은 다음 세대까지 물을 주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위대한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듣고 마른 막대기에 물을 주곤 했던 엘리사벳은 이처럼 외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복잡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사실 더 복잡한 것은 우리들의 머리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작은 이성으로 이것은 믿을까, 저것을 믿을까 히어링하느라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머리입니다. 머리로 듣는 것을 잠시 멈추는 대강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가슴으로 듣는 이번 대강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기 예수 앞에 I am ready to listen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너무나도 엉뚱한 말일지라도 가슴이 믿으면 따라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대기에 꽃이 피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저희가 막대기인데 우리라는 막대기에 꽃이 피는 기적이 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적의 꽃밭으로 삼고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Baby Jesus, we are ready to listen.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